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또 수신자인 데오빌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에 거기 보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정황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지는 우리 알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줬고 그들이 정말 실언을 할 때에도 모든 걸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려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공을 들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정말 그들을 믿어주셨고 신뢰해주셨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려요.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게 되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느끼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버림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국에는 10대 아이들이,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막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요. 충격이죠. 어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충격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뭐 학업의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제일 이 아이들에게 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왕따 문화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딱 가면 그 그룹핑에 들지 못하면 이 아이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아예 뭐 교제를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완전히 그냥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한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왕따가 뭡니까? 이 그룹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커뮤니티나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함께 소속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인간답게 못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긴밀한 삼위가 누리는 친밀한 연합을 함께 누리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의 연합을 누리고 특별히 소그룹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풍요하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다락방을 계속 강조할 텐데, 우리 순장순모 너무 귀합니다. 그 영혼들을 맡기는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다락방이 살아야 돼요. 다락방이 이제 매주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근데 이 치밀한 교제 속에서 이 아이가 툭 떨어지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걸 그래도 다른 방도로 찾을 텐데 이 아이들은 지금 한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생활이 다거든요. 밤 막 10시, 11시에 와요. 그럼 이 안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배제되면 뭐 가정에서 부모님도 직장 때문에 케어를 못해주고 이러면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럴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를 배제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큰 죄예요.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복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강하면 자와 우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강한, 말씀이 강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마다 이 안에 다 융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케어해줬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다른 데 안 가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고요. 예수님의 그 배반하고 있었던 고향으로 내려갔던 11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결국은 그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채찍질을 율법적 채찍을 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는 변한 척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 영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건전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절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 언어로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고 공동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마귀의 오히려 그 도구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의 일은 없습니다. 전혀.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절대 우연의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대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다루실 수도 있고 또 환난을 하나님께서 또 영광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갔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 당장에는 나를 배신한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렇게 3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사도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를 예수님은 이미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대와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세워서 열두 사도로 택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던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당장의 앞의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인간이 그 앞 스텝만 보면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을 보면 그 한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비일이 하지 않아요. 예, 묵직하게 갈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은 가정의 가장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예요.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야 거기에서 이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막 요동을 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고 내 인생이고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미쳐고 가는 거죠. 큰 그림을 봐야죠. 그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바둑은 안 두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수는 한 수를 봐요. 그죠? 근데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가기로 했으면 쭉 그냥 이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예. 그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어떤 행동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보실 때 예, 그 자녀들의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행동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고 막 다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교정해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늘 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건가 기대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만 또 다뤄야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두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아시죠?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성경이 우리가 헬라어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중국어로는 하늘천 나라국 그렇게 해서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왜곡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가 저번에 한 번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라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저 위에 있는 어떤 공간, 지구와는 좀 다른 공간으로 생각하고 아 우리가 죽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살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잖아요. 그게 영 틀린 건 아닌데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와 다스림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이걸 가져갔어요. 이 좋은 개념을. 거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단순히 지구와 떨어진 어떤 유토피아의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그런 경험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통치는 뭡니까? 완전한 통치는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뭐예요? 사탄의 통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 세속의 문화, 이 사탄의 통치가 여전히 있는 곳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한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나라를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에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제 이 모든 악의 뿌리들이 다 뽑히고 이들이 무조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나라.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과 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곡하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정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 경험하고 계시죠? 이 대답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면 막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때는 뭐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그 경험의 극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단순히 어떤 공간적 개념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부요함이 있는 막 금은보화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딱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뭡니까? 저번에 우리 김영태 성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이슬람 문화권은 가면 뭐예요? 남자들이 순교하고 가면 10명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개념, 그런 세속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천국 안 가고 싶어 한대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그런 세속적 개념이 아니에요. 금은보화가 막 가득해서 막 여기서 금고리 못한 거 가면 막 이만한 거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비유적 설명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다루기 많은데 시간이 이미 다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상 너무 쓰시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 인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펴져야 돼요. 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통치 가운데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